세계의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 깊이 있는 뉴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유엔에서 세계 최초로 한국이 선진국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살펴주신다고요?
예. 유엔 무역개발회의 운쿠타드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기는 1964년 운쿠타드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지난 7월 2일 제68차 유엔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대한민국은 그룹 A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 B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네. 가결이 된 겁니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피포지 정상회의 개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이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서
네.
선진국 그룹 변경을 우리가 추진했고요.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네, 정확히 그런 거였네요.
네.
자, 그렇다면 선진국? 뭐 이게 어떤 수준이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약간 이 선진국이 애매한데
네.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선진국의 사전적 의미부터 정의해보면요.
예.
영어로는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로 표현합니다.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네.
developing country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선진국은 단순히 부국, 강국, 선국, 뭐 자본이 많거나 최종 그 재생산 규모, 소득이 높은 나라라고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IMF가 발표한 선진 경제국 지표를 보면
네.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GDP를 자랑하는 중국이나
예.
오일머니로 석유 팔아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리에이트 같은 나라를
네.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돈이 많다고 선진국은 아닌 거예요. 그나마 1인당 GDP의 고전은 생활 수준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선진국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경제 발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도 어렵고 이에 일치한 기준도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인당 GDP, 뭐 인간개발지수,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 개발원조회의 멤버 이렇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선진국은 이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로 그로 인해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이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걸 국제기구인 아까 말씀해 주신 유엔 무역개발회의를 통해서 공식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네.
무역개발회의는 1964년에 설립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예요.
예.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촉진 그리고 남북문제, 이게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문제를 남북문제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 남북문제 및 경제격차 시정을 위해서 유엔이 마련한 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의 정부 간 기구죠. 이 사무국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고
네.
4년에 한번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고
와, 예.
한국은 1964년 3월에 가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쿠타드라는 게 1964년에 설립됐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설립된 이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 이게 한국이 최초라는 거죠.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동안 예.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그룹 A에 속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유엔무역 개발회의 이사회가
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31개 나라가 속해 있는 그룹 B로의 변경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자, 사실 뭐 이번 공식적 인정 이전에도 한국이 국제사회나 세계인들에게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대접받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이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 네. 부분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가슴이 찡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엔이 선진국 진입을 공식한 것은 네. 우리 한국 현대사에도 큰 획을 긋는 사건이고 국제무역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의 역경에 이어 네. 우리 의지와 무관한 남북 분단 그리고 통안의 동족상잔이라는 6.25 한반도 전쟁이 있었고 네. 참혹한 폐허 속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나라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예는 사실 세계사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어요. 한국만 유례해요. 그러게요. 진짜
예.
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커다랗고 가슴 아픈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네.
또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급성장한 사례를 두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 K-방역을 바탕으로 오히려 여러 방면으로 더 큰 성과를 내고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급격한 국격 상승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가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더 놀라운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저희가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이런 경이로운 상황을 예전부터는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명하죠. 한강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하에서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투사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
네.
대한민국을 지켜내야만 했던 가슴 아픈 동족상잔의 현실, 역경과 고난의 딸러벌이로 나선 서독 광부 간호사들의 피눈물,
네.
우리도 제발 좀 잘 살아보자 하면서 끈기와 근면성을 가지고 묵묵하게 일해온 수많은 노동자들,
네.
고도의 산업화를 이뤄낸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과 품격이 올라간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독재 정권에도 굴하지 않고 현재 민주주의를 이룩한 민주화인데 그에 헌신한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살고 네. 있습니다. 한국 시민으로. 예.
자, 그러고 보니까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의 민주화 투쟁이 현재 진행형인 미얀마, 뭐 강제로 민주주의 약탈당한 홍콩 같은 나라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예.
이런 나라들은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사람들은 얼핏 그냥 선진국 하면 경제적 위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많아서 경제 규모가 크거나
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 될 순 없습니다.
네.
예. 한국은 전 세계 229개 나라 중 영토 규모는 102위, 인구는 59위밖에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10위 안에 들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한국의 기업들은 산업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말 많은 애를 써왔고 정말 놀라운 네. 기술적 발전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생산율, 철강, 조선업, 인천공항, 지하철,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등은
네.
모두가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도 수백 개에 달하고 있고요.
네.
세계 최고의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한국들의 기업 역시 선진국 대한민국을 일궈낸 1등 공신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를 열광케 하는 K-POP, 뭐 방탄소년단, 뭐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한국 영화,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본다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패션과 뷰티, 한국 음식. 그러니까 최근에 세계 문화는
네.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평가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그렇죠. 문화강국 대한민국 역시 선진국 대한민국이 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 선진국으로 공식화된 게 좋기는 한데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책임도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내년에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서 3억 9,800만 달러를 늘린 36억 2,500만 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오히려 누군가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입장이 된
그러니까
거죠.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예산 규모가 네. 이렇게 36억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서 보건과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한국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양자협력과 무상원조의 비중도 크게 늘었어요. 이게 선진국형 그 공적 개발 원조에 네. 가까워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는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던 처지일 때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명실상부 선진국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이건 또 그만큼 네. 책임을 지겠다. 이 지구공동체에서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의 몫만큼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네. 합니다.
전 세계가 다 함께 공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더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리고 또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이 유일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예. 뭔가 세대별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90년대에는 한국을 중진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쯤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치열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젊음을 모두 바치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네.
후진국 시절의 젊음을 보내신 셈이죠. 그리고 2021년을 지금 살고 있는 40~50대 기성세대는 중진국 혹은 선진국 진입 즈음의 시절에 젊음을 보낸 네. 셈이고요. 접니다. 예. 지금의 20대는 웅크타드의 공식 승인에 앞서서 이미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네. 세대예요. 예.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 아니었어? 이런 질문을 하죠. 예. 선진국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과제는
네.
이러한 세대 간의 격차, 이질감을 넘어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옛날에 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네.
세대 간의 격차가 버거웠대요.
그
당시의 젊은이들을
예.
이해하기 힘들다 와. 이런 식으로 한탄을 했다고 네. 전해지는데 그만큼 세대 간의 서로를 이해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그러게요.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앞선 세대들이 일군 이 선진국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네.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앞선 세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사회적 책임이고
네.
또 이왕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이 젊은 세대들이 걸림돌 없이 선진국 대한민국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네.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고 잘 해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유엔의 유관기관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 세계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승인된 한국 그리고 선진국의 정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뉴스네요.
네.
자,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